우리의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무거운 짐이 풀려지고 가볍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들이 찾는 사랑은 따뜻하고 감미로운 사랑입니다. 과연 사랑은 감미롭고 아름다움 뿐일까요? 감미로움이 사랑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고통이 따른다. 사랑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서로를 사랑한다면 희생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대 있었던 6.25 전쟁 중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느 만삭이 된 산모가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엄동설한, 대단히 추웠어요. 그래서 스스로 출산을 하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가난아이를 꼭꼭 싸서 얼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추위 때문에 산모는 그만 얼어 죽었습니다. 마침 미군 장교가 지프를 타고 가다가 그만 가스가 떨어져서 차가 다리 위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는 부대로 무선으로 연락을 취해놓고 가스 가져오라고 차에 내려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응애응애 거리는 애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기 소리를 따라서 미군 장교가 다리 밑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미군 장교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산모가 거의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옷으로 둘둘 쌓여있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자동차 가스가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 아이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교는 그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데려와서 미국 교육을 받고 또 훌륭하게 성인으로 키워냅니다. 성장한 후에 양부로부터 바이올로지컬 마더, 생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을 찾아와 생모의 무덤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아들이 엄마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 젖힙니다. 그리고 울면서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이 말을 했답니다.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그렇게 죽었다고. 이제는 엄마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공의의 예언자이고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척이나 감미로울 것 같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복음송 찬양하면서 이래 감미롭지요? 과연 그럴까요? 인생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그의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픔을 겪었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사실과 그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호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음란한 여인은 완곡하게 말하면 밤거리의 여자,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창기를 의미합니다.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3절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거 같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 성직자가 말이에요. 아내로 맞이하는데 부도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목회사역이 어떻게 될까요? 망쳐지잖아요. 사탄이 사람들을 들쑤셔서 없던 일도 만들어서 방해를 하는데 드러난 약점이고 허물이 이르는데 사탄이 그거 공격하기란 너무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의 결혼을 명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 영적인 신랑,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은 그들의 신랑에 대해서 몸과 마음도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시에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결해야 하는 그들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알을 자신들의 애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주며 우상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면서 2절에서 탄식하는 탄식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제의가 벌어지는 바알 신당에 나아가서 바알에게 절하면서 바알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우상 바알에게 빌었습니다. 바알은 구름을 주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이들이 비 안 오면 절단 나잖아요. 또 농사 잘 지자면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야 됩니다. 아들, 딸 쑥쑥 잘 낳게 만드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의 여성형 데이트인 아세라입니다. 그래, 아세라상에 빌었어요. 이렇게 우상제의에 참여하는 일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바알 제사는 바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한 바알 산당에 있는 여자 사제들, 이들을 히브리 말로는 크데샤라 그럽니다. 거룩한 여인 크데샤. 이들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실제적인 창녀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자들이 이들과 실제적인 간음을 벌립니다. 이것은 숨어 사는 일이 아니라 바알 제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공적인 예배 순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바알 제사에 참여하게 되면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도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산당의 크데샤, 이 성전에 그 사제들이, 여자 사제들이 부족하면 거리에 나가가지고 있는 창녀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사제 옷을 입혀서 그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 흉악한 죄악에 빠져있는 구약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영적인 간음으로 깨어져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가차없이 처단해도 정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영적인 정절을 벌인 구약의 백성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구약의 백성들의 기천에 대고 하나님이 허공에서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소리치면 될 일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세상에 보일 때는 허공에서 혹은 진공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운동, 즉 말씀사역은 진공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공이 지배하는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역사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이는 대로 이 긴긴 역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언자가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예언자가 뜨겁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힘이 달랐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그의 비극적인 결혼을 통해서 체험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불타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이거리 저거리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고통을 동반한 사랑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의 배신은 더더욱 깊어만 갑니다. 그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본문에 알 것 같으면 첫 아들 장남은 이름이 이스르엘이고 둘째는 딸인데 이름은 로루함마이고 셋째는 아들인데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모두 다 그 이름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들입니다. 아들 셋 정도 태어나자면 6년 내지 한 9년 정도 흘렀겠지요. 뭐 터울을 2년으로 잡으면 6년이고 3년으로 잡으면 한 9년, 10년 되겠고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첫 아들 장남 이름이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루엘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스루엘이나 비슷한데 그 이름이 그 이름이라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새 이름입니다. 썩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곱,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저주를 가득 담고 있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땅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북방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해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이 오므리 왕조인 아합 왕의 집에 일족 70명을 모두 살육하고 반정에 성공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엉켜 있어요? 70명이 피를 흘린 핏자국이 엉켜 있는 그런 저주스러운 장소입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 왕가를 뒤집어 풀 때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사용을 합니다. 예후가 아합 왕족 모두 70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장소에서 죽여버립니다. 핏자국이 선명한 저주와 멸망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이 공로 때문에 예후가 예후의 후손 4대까지 왕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둘째는 딸인데 이름은 로 루함마입니다. 히브리어인 로는 부정어입니다.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루함마는 자비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로 루함마란 것은 그러면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없다. 영어로는 no mercy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뭘지요? 국물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딸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는데 호세아는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의 딸에게 이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이라 명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비인 호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 아프겠지요. 왜 하나님이 그 딸에게 그 이름을 붙이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그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로는 부정어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르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징계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첫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이스르엘이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막대기나 채찍 정도였습니다. 둘째 딸을 낳을 때는 로 루함마라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짝대기와 채찍으로 때리는데 자비와 긍휼 없이 두드린다 이 소리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을 때는 이름을 로암미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팍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처럼 되어버린다는 운명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호적을 파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 자식이 아무리 저질에 많이 지우고 잘못된 일 많이 해서 깜빵을 들락날락거린다 하더라도 자식의 이름을 호적에 파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렇게 깊어졌기 때문에. 호세아 마음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들을 붙일 때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호세아에게 붙이라 명하실 때 호세아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상하고 찢어져 있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깊어져만 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탄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은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이거리 저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힘있게 뜨겁게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감미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사랑을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감미로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 달아서 죽였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아들이. 도무지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죄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중심 개념이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했다는 겁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는 하나뿐인 아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찢어지는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셨습니다. 보통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일을 못해요. 하나님이니까 하셨어요. 보통 아버지 엄마라면 자식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절도해요. 절도. 기절합니다. 제 동역자인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 2층 양옥집에 살았는데 그 아들 꼬맹이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2층에 떨어졌어요. 한국에는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담벼락에 창살 꽂아놨잖아요. 애가 떨어져서 어떻게 쓸까요? 그거 박혔어요. 죽었어요. 엄마가 그거 보고 어떻게 쓸까요? 기절했어요. 기절. 못 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눈을 뜨고 봤어요. 왜? 그 가운데 머저리 같은 내가 살아나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피 흘리는 것을 눈은 똑바로 뜨고 보시면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시무시하지죠? 감미롭지 않습니다. 찬양 부를 때 이 감미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피 흘림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난 사랑이고 십자가 상에 그 상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감미로움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희생할 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1장 10절, 2장 1절의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2장 1절에는 이전의 이름인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었고 내 백성이 아니다가 내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을 이전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회복된 지금은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단로 루함마라는 이름이 회복되어서 루함마로 됩니다. 부정화가 떨어져 나갑니다. 국률이 없다 해서 국률이 있다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됐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죄 때문에 거두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부으시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장남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장남의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바뀌었을까요? 지은 죄가 더 많아서입니까? 회복이 안 됐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의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흩어버린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었을 때는 흩어버린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회복된 이름에서는 심는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장남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죄로 인하여 찢겨졌고 상처로 인하여 갈라지고 무너져 저주스러운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밝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형벌은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죄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은 누군가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받았겠어요? 주님께서 대신 받았고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습니다. 회복은 징계 후에 오게 됩니다. 죄로 뭉그러진 내 심령이 회복되었다면 그 회복 이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징계받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호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고멜과의 결혼 그리고 태어난 세 명의 자식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그는 불타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호세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해 본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허한 하나님의 사랑, 문자뿐인 하나님의 사랑, 감미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속죄의 사랑, 아픔을 동반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경험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피 흘려 보았습니까?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없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해달라고 그 사랑 가지고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이 사랑을 불타는 마음으로 쏟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결단하며 1분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